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 시간입니다.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소식들 들어와 있습니까?
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허리케인 카트리나 10주년을 맞아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시를 찾았습니다. 최근 버지니아주에서 방송기자 두 명이 총에 맞아 살해된 사건을 계기로 총기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미군 퇴역 장석 200여 명이 이란 핵협정에 반대한다는 서한을 의회에 보냈다는 소식 마지막으로 전해드립니다.
네, 첫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 시각으로 8월 29일이요.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미 남부 지역을 휩쓸고 지나간 지 10년째 되는 날인데요.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당시 가장 큰 피해를 봤던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를 찾았나요?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27일 뉴올리언스를 찾아가 지역 주민들을 격려하고 연설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연설에서 비극과 어려움이 닥쳤을 때 선한 사람들이 협력하면 어떤 것을 이룰 수 있는지 뉴올리언스 주민들이 보여줬다고 치하했습니다.
네.
오바마 대통령은 또 뉴올리언스 재건이 단지 예전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상적인 도시를 만드는 작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 허리케인이라면은요, 이 종종 한반도와 한반도 주변을 지나가는 태풍을 생각하면 되는데요. 10년 전 이맘때 발생했던 이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엄청난 피해를 주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시 이 허리케인이 루이지애나주를 중심으로 미국 남부를 강타했는데요. 엄청난 위력을 가진 태풍이 몰고 온 큰 물과 무더기 비가 제방을 무너뜨리면서 재산과 인명 피해가 어마어마하게 커졌습니다. 허리케인 카트리나는 재산 피해 약 1000억 달러를 발생시키고 무려 1800여 명의 목숨을 앗아간 초대형 재해였는데요.
예.
당시 가장 피해가 컸던 뉴올리언스시는 시 면적의 80%가 물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네, 그때 이 뉴올리언스가 그야말로 도시 전체가 물에 잠겼다고 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피해를 본 곳이 그동안 좀 많이 복구가 됐는지 궁금하네요.
네, 미국 뉴욕타임스 보도를 보면 10년에 걸친 복구 작업 끝에 이 피해 지역의 약 80% 정도가 복구됐다고 합니다.
네.
그 결과 이 뉴올리언스 인구 같은 경우에는 카트리나 이전 인구의 90%까지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지역 정부하고 연방 정부가 파괴된 도심을 복구하는 작업과 함께 부서진 재해 방지 시설을 재건하는 데 주력했는데요.
네.
특히 140억 달러를 들여서 큰 물을 막는 데 꼭 필요한 제방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 밖에도 관련 당국은 10년 전 피해를 계기로 의료 체계나 교육 체계 등 사회 제도 분야도 개선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네. 자, 이런 복구 작업 덕에 피해 지역이 점점 예전 모습을 찾아간다는 평가도 나오기도 하던데요. 하지만 이 아직 복구 작업의 결실을 모두가 누리는 게 아니란 말도 있던데요. 무슨 얘기인가요?
네, 당시에 특히 흑인들 피해가 상대적으로 컸었죠.
네.
그런데 이제 10년 전에 이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삶의 터전을 잃고 떠났던 흑인들 상황이 지금도 여전히 좋지 않다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현재 정부 말을 들어보면은요, 이 허리케인 카트리나 이후에 시설 복구뿐 아니라 뭐 교육이나 공공보건 체계 같이 대대적으로 여러 방면에서 개선을 해서 뭐 해당 지역이 예전보다 더 살기 좋아졌다 이런 말을 하던데요. 이게 흑인들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모양이네요.
네, 이 큰 물이 휩쓸고 간 뒤 복구 작업이 대대적으로 벌어지면서 이래저래 여러 부분에서 좋아지기는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 흑인들이 살기에는 오히려 힘들어졌다는 말이 있습니다. 가령 이 살림집을 예로 들면요. 예전에는 어느 정도 싼 값에 살림집을 빌려서 살 수 있었는데 최근에 새 건물이 들어선 뒤에 이 가격이 많이 올랐답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다른 인종과 비교하면 가난한 사람의 비율이 많은 흑인들의 살기가 힘들겠죠.
네.
그래서 이제까지 진행된 복구 작업이 이 허리케인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가난한 흑인이 아니라 비교적 여유가 있는 다른 인종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고 지적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정을 고려해 본다면 이 허리케인 카트리나 복구 작업이 아직 완전하게 마무리되지 않았고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수요일 26일 아침에 미국 버지니아주 한 지방 텔레비전 방송국 기자 두 명이요. 야외에서 방송을 하던 도중에 총을 맞고 숨지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용의자가 희생자들에게 총을 쏘는 장면이 텔레비전에 그대로 나가서 큰 충격을 줬었는데요. 이 사건을 계기로 총기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말이 또 나오고 있죠.
네, 이런 주장과 관련해서 먼저 오바마 대통령의 반응이 눈길을 끄는데요. 네. 오바마 대통령 먼저 이번 사건으로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그러면서 미국에서 테러로 숨지는 사람보다 총기 관련 사고로 목숨을 잃는 사람이 훨씬 많다고 지적하고, 미국이 테러를 막으려고 수조 달러를 쓰지만 일반적인 수준의 총기 규제 방안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개탄했습니다.
네, 조니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이 어제 또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여기서도 비슷한 말이 나왔죠?
네,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 이번 사건이 미국 안에서 너무 자주 벌어진다면서 미국에서 벌어지는 총기 폭력을 획기적으로 줄일 방안을 연방의회가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네, 민주당하고 공화당 이 대선 경선에 나온 후보들이요. 요즘 뭐 이런저런 현안을 두고 말을 많이 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말을 했는지 궁금하네요.
네, 사건이 나던 날 아이오와주에 있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같은 경우는 이 사건 소식을 듣고 슬펐다면서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총기폭력을 근절할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네,
클린턴 후보는 또 미국에 매일같이 이런 사건이 난다고 지적하면서 총 사는 걸 어렵게 하고 또 총기 구매자의 신원조회를 강화하면 이런 비극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공화당 후보들은 어떤 말을 했습니까?
네, 공화당 경선에 나온 짐 길모 전 버지니아 주지사와 의사 출신인 맨칸슨 후보가 반응을 내놓았는데요. 두 사람 모두 공화당 후보답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성급하게 총기 규제를 강화하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짐 길모 후보 같은 경우는 미친 사람 때문에 미국인들이 총을 가질 권리를 빼앗길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미국 언론들은 어떤 논평을 내놨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미국의 유력 신문이죠. 워싱턴포스트하고 뉴욕타임스가 목요일 아침 신문에 내놓은 사설이 눈길을 끌었는데요. 먼저 워싱턴포스트는 총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방의회가 반드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고요.
네.
그리고 뉴욕타임스는 미국의 총이 너무 많은데 그런데 이제 미국이 이런 상황이 가져오는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뜻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미국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총기를 더 강력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높아지는데 그런데도 별로 달라지는 게 없는 게 또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수요일 사건 같은 일이 벌어질 때마다 총기를 규제하자는 목소리가 반짝 힘을 얻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별 효과가 없는 게 사실이죠.
네.
미국에서 총기 소유를 지지하는 생각이 워낙 뿌리가 깊고요. 또 총기 소유 옹호 단체가 아주 강력하기 때문인데요. 그런 이유에서 보면 이번 사건이 총기 규제 운동에 어떤 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의 전직 고위 장성 200여 명이요. 이란 핵 협정을 반대하고 나섰다고요.
네, 전직 군 고위 장성 약 200명이 수요일 연방의회 의원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이란 핵 협정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공동으로 서명한 편지에서 이란과의 핵 합의가 미국의 국익을 위협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장성들은 또 대이란 제재를 풀어서 결과적으로 이란에 수십억 달러를 제공하게 될 이번 합의가 이란을 더 위험한 나라로 그리고 중동을 더 불안정하게 만들어서 미국의 새로운 위협을 제기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이란과의 핵 합의 과정은 미국을 포함해서 주요 6개 나라가 참여했죠?
그렇습니다. 미국을 포함한 서방 6개국과 이란이 계속 줄다리기를 하다가 지난 7월에 극적으로 협정을 타결했죠.
네.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의혹을 둘러싸고 10년이 넘게 이 갑론을박이 계속됐었는데요. 이란은 평화적인 용도로만 핵활동을 하고 있다는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서 군시설을 비롯한 핵시설에 더욱 철저하고 강력한 감시활동을 벌이는 걸 수용하고요. 대신에 국제사회가 이란에 대한 제재를 해제한다는 것이 이번에 맺어진 협정의 골자였습니다.
네, 오바마 대통령이 그동안 이란과의 핵 합의를 이 최대 외교 과제 가운데 하나로 추진해왔는데요. 아직도 찬반 목소리가 꽤 엇갈리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일주일 전에는 전직 군 장성 30여 명이 이란 핵 협정을 지지한다면서 의회에 이걸 승인하라고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는데요.
네.
이들은 당시 서한에서 이란 핵 협정이 지금 상황에서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걸 막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예, 수요일에 나온 편지하고는 정반대 내용이네요.
그렇습니다. 이란 핵협정을 지지하는 편지 때문에 이번에 다른 장성들이 나선 거라고 하는데요.
네.
레온 에드니 퇴역 해군 제독이 이번 서한 작성을 주도했는데 에드니 제독은 이 앞서서 다른 군인들이 발표한 서한을 읽어봤는데 설득력도 없었고 도무지 동의할 수가 없어서 퇴역한 동료 장성들에게 전자우편을 보내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습니다.
네.
에드니 제독 말로는 편지를 의회에 발송하기 몇 시간 전까지도 서명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매우 많았다고 하는군요.
네. 그런데 이번 서한에 서명한 사람들 중에 일부 눈에 띄는 인물이 있네요.
네.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국방부 정보 담당 부차관을 지냈던 윌리엄 보이킨 예비역 중장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이슬람 극단주의자들과 미군의 전투를 악마에 대항하는 기독교의 전쟁으로 표현해서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네.
또 레이건 행정부 시절에 있었던 이란 콘트라 사건에 연루된 리차드 세코드 예비역 소장도 서명했습니다. 이 이란 콘트라 사건이라면 미국이 적국인 이란에 무기를 판매하고 그 돈을 니카라과의 우익 반군인 콘트라 반군에게 대준 사건이었죠.
네.
이 사건이 당시에 레이건 행정부를 크게 흔들어 놓았었는데요. 이번 서한에 서명한 사람들 대부분은 공화당과 민주당 정부에서 이란 경력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자, 지금 이란 핵 합의안이 의회의 표결을 기다리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연방의회가 휴가 중인데요.
네.
위원들이 9월 초에 돌아오면은 9월 17일까지 이 이란 핵협정을 승인할지 아닐지 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네.
이 협정에 반대하는 공화당이 지금 연방의회를 모두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협정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큰데요.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은 만일 이란 핵협정을 거부하는 안이 자기 책상에 올라오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일찌감치 선언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그래도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연방의회가 또 뒤집을 수가 있는데 공화당이 여기에 필요한 뭐 확보 표를 확보를 했는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거부권을 무력화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가 표결에 참여해야 하고요. 또 표결에 참여한 의원 가운데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네.
현재로서는 거부권을 뒤집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원 상황을 예로 들면요. 상원의원 100명 모두가 표결에 참여한다고 가정하면 이 오바마 대통령 쪽에서 상원에서 36명의 지지만 얻으면 이 거부권이 뒤집히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민주당 쪽에서 29명이 이란 핵협정을 지지한다고 밝혔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앞으로 5표면 더 끌어오면 되기 때문에 공화당 기대대로 상원에서 대통령의 거부권을 뒤집는 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그럼 오바마 대통령이 이란 핵협정을 그대로 밀고 나가는 게 대세라는 말이겠죠?
맞습니다. 이번에 편지를 보내서 이란 핵협정에 반대한다는 뜻을 나타냈던 퇴역 장성들도 자신들이 보낸 편지가 뭐 앞으로 대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들은 다만 한때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운 사람들의 생각을 전달하는 것이라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김정우 기자였습니다.